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 특수작전 부대가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해 수주 내에 이라크에 파병될 전망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들 병력이 기습작전과 인질석방, 정보수집, ISIL 관계자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자치정부군과 협력하고 시리아에서는 단독 작전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 정통한 관리들에 따르면 특수원정 타격 부대는 약 200명의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성명에서 자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뒤 세계 우방국들의 지원을 환영하지만 지상 전투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군사 지원과 특수 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과 정부군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 장관들이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뒤 터키 국경에 대한 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한 나토 외교 장관들은 새로운 안보 강화 방안에 지중해와 터키 인지를립 공군기지에 동맹군 전함과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장관들은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의 터키 접경지역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하기로 한 나토의 결정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지난 9월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시리아 내전 참전으로 시리아의 전황이 크게 변했다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어제 방영된 체첸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의 지원이 앞으로도 굳건히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어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시리아 정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투 상황에 대한 터키의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은 테러 분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내년에도 12,000명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어제 아프가니에는 현재도 12,000명의 나토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2003년부터 미군 등 아프간 주둔 연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투 활동을 종료하고 현재 철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이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탈레반 반군들은 여전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의회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두 개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제 하원을 통과한 법안들은 미국 내 발전소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앞으로 건설될 발전소에 적용되는 또 다른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 행정명령이 너무 극단적이고 높은 비용을 초래하며 수많은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온난화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며 지구의 존립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테인 세인 대통령과 만나 평화적 정권 이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달 실시된 미얀마 총선거에서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뒤 국가적 통합을 위한 회담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수치 여사는 오는 9일에는 미나웅 훌라잉 미얀마 합참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거의 50년 만에 군부 통치가 막을 내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현행 헌법에 따라 의회 의석의 25%를 차지하게 됩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 양자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propose that now and I don't want to book to suggest that I still...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관련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북 적십자 대표가 스위스 국제회의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북부 산간지역에서는 눈이 오다가 중부지방은 밤에 눈이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양자회담 등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 넌 전 상원의원은 북한이 경제난 때문에 핵물질을 암시장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이를 워싱턴에서 열린 핵 관련 국제회의 뒤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와 달리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want to propose that now and I don't want to...
페리 전 장관은 지금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선호한다며 6자회담뿐 아니라 미북 양자 혹은 3자회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의 이런 입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에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퇴임 후인 지난 2006년엔 애쉬턴 카터 현 국방장관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공동기고문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용인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달 국제 핵 문제와 관련한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영변 핵시설 폭격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페리 전 장관은 VOA에 폭격이 좋은 것으로 자신이 생각했다는 것으로 회고록에 비춰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한과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도발적 행동을 구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Well
페리 전 장관은 하지만 지금은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기적 방안으로 핵과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이른바 3노 원칙을 견지하며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큰 진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과 해커 박사는 모두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핵 재앙 방지를 위한 룩셈부르크 국제 포럼과 NTI가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위험한 위협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is is a danger and a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even perhaps even more, it's a great burden on the North Korean people.
한국은 경제가 번영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왕성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엄청난 자원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투입해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샘 넌 전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중단기적으로 북한 정부가 핵물질을 국제 암시장에서 판매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worry in the short medium term about the possible sale of nuclear materials.
북한의 경제가 계속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암시장에 핵물질을 판매하려는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넌 전 상원의원은 이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러시아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핵무기 통제와 테러 재앙의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보도와 관련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는 보도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obviously concerned by those reports. We continue to send a very strong and clear and consistent message.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강하고 분명하며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겁니다.
I would say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all of its partners in the six-party talks, the
다만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표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전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수중시험 발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발견돼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최근 20일 가까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지난달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현지 지도를 수행한 이후 김재일 위원장 현지 지도 수행자 명단에서 8차례나 이름이 빠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오늘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황 총 정치국장이 신병치료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며 평소 좋지 않았던 척추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정보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오는 11일 1차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정부 당국 간 채널이 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1차 남북 당국회담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었습니다. 8.25 합의 당시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장관급 회담 이후 8년 만에 남북 간 상시적 대화 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졌던 당국 간 만남은 접촉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당국 간 회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논란이 예상됐던 회담 수석 대표의 경문제를 차관급이란 절충안으로 우회하고 회담 장소를 당초 합의한 서울이나 평양이 아닌 개성에서 열기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도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관측입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는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으로 한동안 당국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연내 당국회담 개최라는 실리적 측면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당국회담이 열려도 수석대표의 급이 낮은 데다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커 당장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지도자가 마지노선을 그어놨어요. 당회담하는 걸 최고 지도자들이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 보고 있는 상황에 협상에 나간 대표가 재량권을 낼 수도 없잖아요. 합의를 해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또 1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 시간 걸리는 사이사이에 암초와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지난달 26일 열린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각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당국회담의 중점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입니다.
우리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당면한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과 같은 일회성 상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명단 교환, 이에 따른 서신 왕래와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 때도 공동보도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당국회담 의제로 명기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당시 북측 상봉단장인 이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빨리 하고 여러분들이 와서 자주 여기 오셔서 또 만나는 것도 더 자주 만나시고
북한이 이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하는 이유는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인제대학교 진희관 교수는 금강산이 열릴 경우 사실상 5.24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업적으로 선전하는 마식령 스키장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보소식통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선대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측으로선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정도는 해줄 줄 알고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8년 한국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신변 안정 보장 조치가 그것입니다. 여기에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관광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달리 경치를 보는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손쉽게 외화를 벌 수 있는 달러 박스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을 맞교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는 맞교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역시 군사적 보장 문제가 걸려 있어 단기간에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5.24 제재 해제 문제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걸려 있어 어려운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접촉에서 5.24 조치 해제를 거론하지 않는 대신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5.24 조치 해제 대신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부터 추진해 5.24 조치를 해제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국정원 전옥현 전체 1차장입니다.
8.25 합의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늘어나면 사실상 5.24 제재 조치에서 제한한 민간 부분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5.24 제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이죠.
한국 정부가 이번 당국회담을 1차 당국회담으로 명명하고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처럼 첨예한 남북 간 입장차를 반영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국회담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어려운 만큼 남북이 일단 가능한 교류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 회원사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이 오는 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합니다. 남북한이 당국 회담에 합의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회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적십자사 국제회의에 김성주 총재와 강옥원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도 백용호 집행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적십자사 대표단이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남북한 사이의 대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양측 적십자 대표들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에선 제20차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와 180여 개국 적십자사 2015년 대표자회의 그리고 제32차 국제적십자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남북적십자 대표 간 별도 회동 일정이 잡힌 것은 없지만 대표자 회의 등에서 조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차관급 당국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양측 대표단이 국제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접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한국 측의 대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에 앞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적십자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제적십자사 연맹 주도의 대북 지원 공조체계인 협력 합의 전략에 아시아 적십자사들과 함께 대한적십자사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국가 위주로 참여했던 협력 합의 전략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주요 지원국 적십자사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한 적십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대북 지원 체계입니다. 또 김 총재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이 올해부터 북한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을 단위 통합 지원 체계와 의약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미화 34만 달러 규모의 마을 단위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양측 대표가 만날 경우 이 사업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간 대화 국면을 감안했을 때 이번 회의 기간 중 양측 대표단이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만나서 최근의 남북관계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적십자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고 뭐 논의를 직접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 형태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당국 간 대화나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 측은 생사 확인과 정례화 등에 적극적인 반면 북한 측이 소극적이어서 구체적인 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남북 적십자사는 지난 9월 7일 실무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금강산 면회소 등에서 상봉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는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3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심점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는 제3회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 김주일 사무총장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져 가지고 많은 유럽인들과 그리고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를 매해 개최해 왔고요.
지난 2013년 시작돼 올해 세 번째를 맞는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오는 7일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개막식을 갖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북한 인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인권 사진 전시회와 탈북한 두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나를 위한 너, 너를 위한 나의 공연과 북한 인권 영화 천국의 국경을 넘다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기간 중 북한 인권 강연회와 국제탈북민연대 대표자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주일 사무총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로 각국의 탈북민 단체장들이 참가하는 대표자 회의를 꼽았습니다.
각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장들이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 런던에 모여서 북한 인권운동이나 북한 민주화운동을 집중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이 돼가지고요.
김 사무총장은 이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북한 정권을 대체할 새로운 대한세력 결성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행사 기간 중 영국 BBC 국제방송을 방문해 대북 방송 개설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의 양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지난해에 비해 41%나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총 4만 2천 톤, 14만 4천 톤을 수입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곡물 수입액도 2,036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72%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중 중국에서 옥수수와 쌀, 잡곡, 밀가루, 두류를 수입했고 두류를 제외한 모든 곡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지난해 6만 9,360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80% 감소했습니다. 쌀도 지난해 5만 8,835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77% 감소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829톤이었던 두류 수입은 올해 5,640톤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올해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량이 줄었지만 북한 시장의 곡물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라며 식량 수급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곡물을 그렇게 많이 수입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장이 어떤 그 북한 당국이라 그럴까 뭐가 된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만일에 곡물 가격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했다든지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그 곡물을 수입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급 상황 자체가 상당히 뭐 안정이 됐었다 하는 게 이제 수입량도 감소했던 거고 곡물 가격도 이제 안정이 됐던 뭐 이유가 바로 그렇게 있는 건데.
권 원장은 또 올해 가을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각만큼 나쁘지 않아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염려하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유추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실제로 또 수입 수요가 이렇게 낮은 것은 아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정도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아마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을 지난해에 비해 60만 톤가량 감소한 370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올 들어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는 총 3만 2,31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감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던 학생운동가에서 북한인권운동가로 변신한 김영환 씨가 새로 펴낸 자신의 책 출판 기념회와 함께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중국에서 반북 활동을 하다 체포돼 10일 넘게 구금됐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북한의 참혹한 인권을 위한
소위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과 행동 지침으로 내세웠던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 북한 인권운동가로 전향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김영환 씨가 다시 강철로 살아라는 제목의 책을 내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 먼저 김영환 씨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김영환입니다. 저는 1980년대 한국 주사파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1991년에 북한을 잠수정을 타고 밀입국해서 김일성과 두 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서 북한 사회의 모순과 그리고 김일성과 북한 주체 사상의 그런 모순점 이런 걸 느끼게 되고 생각을 바꿔서 북한 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운동을 지난 15, 16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주사파 운동권이 돼 김일성을 만나 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었다가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닫게 돼 결국 자신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김일성과 얘기를 해보니까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기본 개념이라든지 기본 논리구조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김일성이 지도사상을 진심으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도사상을 내세운 게 아니고 절대적인 독재 통치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이 책에는 14년간 중국에서 진행한 북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과 경험도 담겨 있는데요. 김영환 씨는 지난 2012년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114일간 모진 고문과 강제 구금을 당하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됐습니다.
예, 중국에서 저희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특히 관심을 기울인 것이 북한에서 학생, 교원, 군인, 아니면 국가 관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중국으로 나왔을 때 이 사람들과 대화 토론을 통해서 외부 사회의 진실을 알리고 또 북한 사회의 모순점에 대해서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모순을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마르크스 계급이론 이런 거 하여튼 완전히 다 부정하고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주체 사상에 기초한 새로운 인류 미래를 밝혀주는 이념을 만들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 행사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는 이번 행사에서 합창을 들려준 남북 합창단 단원들도 있습니다.
남북합창단이라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 남한에서 이 각성을 하고자 노래하는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보다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될 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죠. 노래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이런 노래도 하게 되면서 저희 자신을 일깨운다고 해야 될까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을 받으셨을 때 아주 구체적인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실제 뭐 지지는 냄새가 났다든지 그리고 그 의자에 거의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밥을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받고 그런 과정들을 그냥 상상만으로 했을 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 뭐 30일 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그 상상이 사람으로서 상상이 안 되고 가장 서민을 위하고 가장 민중을 위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핍박받고 있는 독재자 밑에서 핍박받고 있는 민중들이 아닐까
쉽게 겪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이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쉽게 선택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을 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묻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나 아니면 뭐 사회적 시선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이런 뭐 편견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이렇게 본인의 개인적 신념 같은 게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렇게 확실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 혐의라는 게 너무나 명확히 그 강철서신 작성한다고 광연결성을 주도한 것 그거였는데
이 책에는 중국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대북방송 송출 사업 등 김영환 씨의 여러 활동에 대해 적혀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북한 민주화 운동을 하는 14명의 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한국의 민간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비정부 민간기구인 아시아 녹화기구 김소희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의 수력 원자력이 최근에 이 북한의 산림 복구를 위해서 미화 약 8만 7천 달러 상당의 묘목 3만 3천 그루를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시아 녹화기구를 통해서 예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 상당히 이 많은 네. 양의 이 묘목들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가요?
아, 현재 아시아 녹화기구가 상해도의 사리원 지역에 임용복합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조림용하고 연료림 묘목 지원으로 우선 나무가 지원되고 또 임용복합 시범단지 조성에는 양무장 현대화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양무장 현대화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그런 현대화 물품 지원하는 데 같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는 이 대북 지원 재단이죠. 에이스 경함을 통해서 북한의 묘목 또 종자를 지원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네네. 예, 북한의 그 산림 녹화를 위한 후원이나 또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아, 최근 그 이거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북한의 뭐 산림 녹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표명을 한 이후에 북한 내부에서도 외부를 통해서 이런 지원 요청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남한 단체들도 산림 녹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원을 좀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던 차였는데 그 뭐 남북한이 뭐 정치적인 정책 때문에 지원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다행히 올해 8.25 그 회담 이후에 그 시작이 좀 물꼬가 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8.25 남북합의 이후에 네. 어떤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예,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죠.
예, 예. 더더욱더 그렇죠.
아직 그닥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의 그러니까 남한 쪽의 민간 단체들은.
아, 그렇군요.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최근의 상황들이란 말씀이신데
네.
예. 그 최근 들어서 이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서 한국의 민간 단체들이 네. 지원한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또 계획하고 계신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현재 민간 단체 중에서는 아시아 녹화 기구가 뭐 유일하다는 얘기는 좀 들은 상황이고 에이스 경함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던 단체고 또 종교단체로서 카리타스가 지원을 최근에 지원을 했다라는 특히 이제 산림녹화 쪽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만족할 만한 수준은 확실히 아닌 거군요.
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실제로 예전에 활동을 했던 남한의 이제 민간 단체들이 아직도 이제 북한에 관련 단체 그 단체들하고 접촉이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 북한의 산림녹화 황폐화 현상이 꽤 심각하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 아, 그 수치로는 뭐 거의 한 30% 이상이 황폐화됐다라고. 하고 그 황폐화를 떠나서 이제는 황폐화되는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황폐화된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되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지금 이 상황을 복구하지 않으면 시간이 이거를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기를 놓치면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깨닫고 이 산림녹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단체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 민간단체도 이 산림녹화라는 사업이 굉장히 비정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정치적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물꼬를 트면 산림녹화라는 사업이 워낙에 큰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남북한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대중화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아시아 녹화 기구를 통해서 한반도 녹화 계획 또 나무 한구로 푸른 한반도 이런 그 계획들 기금 모금 캠페인이 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캠페인인가요?
예, 그 한국에 있는 한 언론사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 남한의 시산 녹화 사업이 그 전 국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북한까지 다 같이 산림 녹화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통일을 위한 준비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전 국민이 한반도 저희가 백두대간을 녹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 국민이 함께 참여를 해서 한 그릇씩만 심으면 우리 한반도가 풀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예, 저희가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 통일 후에 네. 한반도의 그 산림 녹화를 위해서 산림 복구를 네. 해야 되는데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 네. 복구를 위해서 남북한이 어떤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무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남한의 산림 녹화가 성공했던 것이 식량하고 연료, 소위 말해서 나무를 쓸감으로 쓰고 있는 연료를 지원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무를 지원하는 산림 녹화로 시작하지만 통일 후에는 그 북한의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식량 지원하고 그리고 그 구입하나 대응 기존에 이제 연탄이나 뭐 이런 연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구입하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재생에너지까지 해서 연료 부분에 의한 식량, 연료, 나무가 함께하는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녹화기구 김소희 사무국장으로부터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지원과 협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 기축 통화가 되면서 한국의 위안화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국제 통화 기금 IMF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 인출권으로 편입한다는 소식에 한국 경제가 수성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제무역에 위안화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 또 중국 위안화가 부상할 때까지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경제시장이고 한국도 FTA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이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유한화 거래도 당연히 많아지겠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이 중국과 교역을 하면서 거래하는 통화 중에서 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율은 3%대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위안화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국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그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위안화 기축통화 편입은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지만 한국 사회는 당장 지금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위안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위안화 확보에 기상이 걸렸다 뭐 이런 소식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동안 달러 외에 기타 통화로 분류되고 있던 위안화 정말 어느 정도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3,636억 달러 규모고요. 이 가운데 62.5%가 달러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높아진 중국 위안화 유상이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되면서 중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그 연관성이 높은 한국은 더불어 경제 안정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무역 거래를 보자면 그동안 90% 이상 달러를 결제하고 있던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의 거래에서 원화에서 달러화로 다시 위안화로 환전할 때 들여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를 활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거래되면 환율 변동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이 한국 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최근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불안해진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면 중국 시장도 충격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금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 시장 평균 환율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 정부로는 처음으로 중국 채권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올해 안으로 발행하겠다. 내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도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던 군인 한 명이 오늘 퇴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군에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한국 지역에 몰래 내설한 목함 지대를 위한 도발로 결론을 내렸지만 북한 측에서는 남쪽의 모략극이라고 부인했던 그 사고입니다. 당시의 사고로 두 명의 하사관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두 다리를 잃었던 소방사의 하재헌 하사를 구하려다가 2차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었던 23살 김정원 하사가 오늘 걸어서 병원을 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뒤 4개월 만입니다.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번 걸어 주십사라는 요청에 두 발로 번쩍 뛰는 완쾌한 모습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하사는 오른쪽 다리에 의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군 병원에서 민간 병원으로 옮겨서 대화의학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협진을 통해서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외상 후 수술장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도 감안한 그런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투복 차림에 아주 건강한 모습이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20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큰 그 부상을 감내낼 수 있을까 하고 한국 사회의 걱정이 컸습니다. 만약 나의 아들이 내 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이었는데요. 지뢰 폭발 후에도 그 빛났던 그 전후에 사고를 당한 뒤 병실에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두 군인의 영향으로 다시 군상병들의 연 제대 연기 또 국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네, 대통령도 병원을 유문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서 그 용부에 있는 행동에 감사를 그랬습니다. 또 가족들도 위로했는데요. 당시 국내 중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치료에는 최대 30일 동안만이라는 법규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때마침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면서 직접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군인들의 치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군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것입니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복귀를 위한 맞춤형 재활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군과 민간 병원이 특전사였던 김하사가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족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진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하사와 함께 부상당했던 21살의 하재현 하사 양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지금 현재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난이도 높은 재활 치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김정원 하사보다는 조금 더 재활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하사가 현재 중사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대로 내부 심의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보직을 배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요즘 한국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군요. 그런데 반가운 비는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를 기다렸던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내리고 있는 비. 달갑대는 불청객입니다. 메말랐던 댐과 저수지, 또 강에는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고는 있지만 겨울 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농가에서는 장마처럼 이어지고 있는 겨울비에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한기, 남쪽에서 올라온 고기압을 만나서 눈과 비로 지금 한국 곳곳에 시비를 엇갈려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이쪽 미국 워싱턴 일대에도 3, 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자, 한국의 경우 수확해야 하는 겨울 작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 호랑이도 긴장케 한다는 꽃감입니다.
네.
한국의 대표적인 꽃감 단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충청북도 영동이 유명합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꽃감이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르지 않고 썩거나 물러서 떨어지는 비가 피해가 나고 있는데요. 해마다 그 12월 중후반에는 이 지역에서 꽃감 홍보와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그 축제를 열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실험하고 꽃감도 다 말려지는 상황에서 시끌벅적한 잔치를 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충남 보령 지역의 경우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1월에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240여 밀리미터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여름철 강우량의 두 배가 넘는 정도인데요. 제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채워지지는 않았었고 날씨가 또 춥지 않아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충북 옥천 지역 대청호의 얼음 낚시로 관광객을 모으는 겨울 축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도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소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 세계에서 약 12억 명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25센트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달러 25센트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으로 이는 세계은행이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빈곤을 재는 잣대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세계 인구의 17%, 6명당 1명 정도가 세계은행의 최소 소득 수준에 못 미치는 극빈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단순히 숫자로 정의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족될 수 없는 꿈과 박탈된 신분 상승의 기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선택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빈층의 사람들은 교육과 의료 등에 돈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수입의 80%를 먹고 사는 문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비상시에 대비해 저축을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지난 25년간의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 이래로 최근까지 극빈층은 약 19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감소했고 이는 43%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2030년쯤에는 1억 명 이상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의 주도 아래 국제협력 파트너들과 함께 극빈층을 위한 경제적 기회, 건강, 식량 안전보장, 교육, 평등, 안정, 사회복지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오는 2030년께 극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기술 그리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전 세계가 함께 나서야만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빈곤을 끝낼 수 있도록 남아있는 개발 공간과 우선순위를 찾는 것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합니다. 식량 안보와 아이들의 생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적인 해결 방법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초청해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만약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일들을 모두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향후 15년 안에 극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